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장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으로 주신 특별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신다. 인간과 같이 거주하신다. 그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게 된 후에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끊어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태를 막론하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젖먹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지극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어린 아기를 가진 그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잠깐 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친척이 오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아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 초에 아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르는데, 제가 어디 좀 바깥에 갔다 와서 아이를 좀 안으려고 하면 안 줘요. 그럼 달라고 하면 손을 씻고 오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이런저런 병균이 묻어왔으니까 손을 씻어야 아이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손 씻고 한 번씩 간신히 안아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이에 대한 그 정성이 지극하고 굉장히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좀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이제 둘이 먼저 자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옆으로 약간 이렇게 뒤집어져도 모르고 자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시는지를 잠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신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준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을 구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범죄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내 제사를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 구속의 역사상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하여 인간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인간들에게 이처럼 자상하시고 친절하신가 하는 점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셨는지 내려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참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라가 저쪽 뒤에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마 겉으로 표현은 안 된 것 같아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속까지 보시니까 속으로 웃은 것을 보셨거든요. 너 왜 웃으면서 그렇게 의심을 하니?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테니 두고 봐라. 그랬더니 사라가 하나님 하시는 말에 이 웃었다고 하는 게 그 죄책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겉으로 안 웃었기 때문에, 속으로만 웃었기 때문에, 아닌데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웃었어. 그렇지만, 아들은 꼭 낳을 거야. 두고 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추하고 죄된 인간들과 왜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인간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또 친절히 사상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약간 사기 비슷하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같이 공모를 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아주 야비했습니다. 그 형이 사냥에서 돌아오는 그 아주 허기지고 다급한 순간에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이렇게 헐값에 사고.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이것이 얼마든지 합법적이긴 합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이 장자의 권한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를 주시고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돌보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본성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아주 극심한 정말 비천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지도자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지금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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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인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죄인이 같이 접근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하는 중에 그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당시 그 가슴이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친척들이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번잡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면 가족별로 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그 복잡한 뭐 분위기, 물론 뭐 행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경험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시간을 이제 다 끝내고 가족끼리 딱 차에 타서 돌아올 때 그 오버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신 섬기는 그 복잡한 땅에서 다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들끼리만 모인 그야말로 아주 오붓한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백성들만 여기 다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따로 나왔을 때에 속히 그들 중에 같이 임재하여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성소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 안에 지성소 그림은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그래서 지어놓은 건물이 저런 건물입니다. 근데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두 칸이 있죠? 두 칸 그 안쪽 칸에 들어가면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내 살 집을 하나 지어달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너희 속에 섞여 살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나타나면 너희가 다 즉사하고 살지는 못할 테니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같이 존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허름한 성소를 지으시고 그 속에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같이 임재하고 사시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23페이지에 보면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동시에 저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는 사람이 어떻게 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해서 같이 살게 되는지 그 원리를 저 속에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저런 모양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너희와는 살고 싶은데 죄와는 같이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그러므로 내가 정말 너희와 같이 살고 싶은데 너희도 나와 같이 살고 싶으면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고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어떠한 죄라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활 주변에 묻어있는, 들어있는 모든 죄를 즉시 해결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을 통해서만이 죄를 씻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여러분 그 생각을 아마 깊이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성막을 치워버렸습니까? 여전히 성막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치워버렸어요? 여전히 성막을 다시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게 보시다시피 천막으로, 그냥 가죽으로, 천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가 몇 년입니까? 약 300년 내지 350년입니다. 그 기간 내내 저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나타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아, 그 가죽으로 천으로 만든 저 건물이 광야 4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300년, 또 사울왕 시대 40년 하니까 거의 400년 이상을 버텨온 것입니다. 저 천막으로 만든 건물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이 왕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 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아 하나님의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다윗이 이런 말과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호화주택에 사는데 하나님은 환자집에 사시는구나. 그 말입니다. 나단이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을 지으시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제안이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지금 성전 나 위해서 집 지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지금 내가 계속 어디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텐트 속에 살아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올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400년 가까이를 내가 천막 속에 살아왔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이 말씀을 한번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그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이 자기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판잣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제 마음에 아이고 아버님 집을 한 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괜찮아 나는 뭐 이런 데 살아도 괜찮고 네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동안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널 좀 보태줄 테니까 네 집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네가 잘 돼야지 난 괜찮아.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말이에요. 큰 막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를 그냥 판잣집에 살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 괜찮으니까 네가 잘 돼야지.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기 장막 속에 그냥 광채, 쉐키나로 존재하는 것이 답답하셔가지고 직접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꽤 오래전에 영암 월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영암이 어디 경상도인가요? 전라도인가요? 제가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영암 월출산 자락에 이행옥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남편과 아들 둘과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꽤 뭐 부자는 아니지만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큰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서울에서 서울로 이제 공부하러 올라간 그 사이에 6.25 전쟁이 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 아들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둘째 아들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미역국에 좀 고기를 좀 넣어주려고 그 내과에 닭을 가지고 닭을 잡으러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내과에서 인민군들하고 만나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 행옥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군인에게 그 아이가 끌려가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 신병훈련소, 제주도의 신병훈련소에도 가보고 또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도 가보고 그 아이를 좀 찾아 만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서울로 이사와가지고 또 서울에서도 한참 그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이 어머니도 미국 가기는 싫었습니다. 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싶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혹시 아들이 북한에 가 있을지 모르니까 북한을 찾아가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같이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얻었고 북한을 가는 사람만 있으면 계속 사진을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아이를 좀 수소문해서 찾아달라는 부탁을 계속하면서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91년 그러니까 51년은 여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아들을 찾아서 미국까지 가서 그 일을 한 지가 40년이 지난 후에 1991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 나이가 81세였습니다. 이제 그 작은 아들과 또 그 며느리, 딸하고 사위가 다 이제 미국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행옥이라고 하는 이분은 딸 집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딸과 사위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큰아들한테 가서 살겠다. 이건 미국 생활하고 북한의 생활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찾기 위해서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북으로 가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북한 비자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북으로 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야 또 아들을 만나니까 비자 나오고 뭐 하는 수속기간 중에 또 병들면 안 되니까 81세 할머니가 헬스클럽에 다녔어요. 건강하려고. 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딸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손자에게 발목을 붙들라고 해놓고는 그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래요. 아주 그 큰 아들을 북한에 가서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아주 집념을 가지고 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애쓰를 썼지만 결국 어느 날 밤에 뇌출혈이 일어났고 의식을 잃었어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인권단체 미국의 여러 큰 기관들 뭐 언론기관에 이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사방에서 북한을 향해서 지금 이 어머니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들이라도 보내라는 이제 압력을 계속 넣은 거예요. 북한에다. 그런데 결국 북한이 그 요청에 무릎을 꿇어서 아들을 보내기로 하고 오는 시간이 또 며칠이 더 걸리는 바람에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아들이 북한에서 미국에 와서 죽은 어머니의 낯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한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 중에 내가 가랴 네가 오랴 그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 제목이 아마 내가 가랴 네가 오랴 뭐 그 제목으로 미국에서 책이 출판됐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아들을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어머니의 열망이 그 집념이 굉장한 것입니다. 미국 생활 그 정말 안락하고 호화스럽고 편리한 생활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불편하고 정말 이상하게 사는 그 열악한 북한 땅을 가서 거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이 열악한 죄악 세상에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상당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과 그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념이 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저런 마음으로 저런 모습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면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3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초라한 행색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장차 같이 살게 될 사람 곁에 사시면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같이 식사하시고 일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같이 사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왕 대접 한 번 못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끊을 수 없는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이 인간 세상에 다녀가심으로 예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람과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손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피조물의 세계보다도 더욱 밀접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두 가지 확고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 외우시는 성경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럼 내가 오기까지 너희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내가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같은 14장입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장막을 지을 때, 구약의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장막보다는 훨씬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인간의 중심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다가, 우리 곁에 계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가꾸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계시록 20장에 아주 분명히 하늘의 모든 가족이 이 땅에 내려온 장면 그리고 죄인이 멸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천년 후에 하늘의 장막이 인간들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정말 집요한 집념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펼치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거기 살 때 우리 좀 같이 한 군데 모여 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중앙교회들 좀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영원한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